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71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또 부부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셨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여정을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 발걸음이 결단코 가벼운 발걸음은 아니었겠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남쪽 유대 지경으로 내려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 한 말씀 한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책잡기 위해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첫 번째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잘못 이야기를 하면은 그에 대해서 고소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이 질문을 던진 것이죠. 당시 헤롯 왕이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형제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었죠. 이걸 보면서 세례 요한이 지적을 냈습니다. 저건 잘못된 거다.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소문을 이 헤롯 왕이 듣고 그리고 그를 세례 요한을 잡아서 결국 세례 요한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잘못 대답을 하면은 지금 예민해져 있는 헤롯에 의해서 예수님도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함정이 들어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문제였죠. 이 문제는 조금 더 심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는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부부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에 와서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분명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부부를 나누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후세대, 즉 모세시대에 와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당시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떠했냐 하면은 오늘날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그렇지 않았죠.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시집을 가기 전에는 친정아버지의 소유물이었고 시집을 가고 난 이후에는 남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합의를 해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를 내어버리는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신학적인 그러한 학파도 있었는데 당시 유대 랍비들 세계에는 두 학파가 있었죠.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힐렐 학파는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그런 학파였습니다.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이혼관을 채택을 했었죠. 그래서 이들은 언제든지 아내를 내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혼 사유를 보면은 식사를 태웠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이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찬에 소금을 많이 넣어서 너무 짜게 했기 때문에 그 이유로도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집안 청소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남편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외간 남자들에게 아내의 얼굴을 많이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남편이 기분이 나쁘면은 언제든지 아내에게 집을 나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이들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외에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힐렐 학파를 주장을 주로 많이 따랐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남성 중심의 사회였죠. 그래서 여성들과 아이들은 숫자에도 치지 않을 정도로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 부부 사이가 얼마나 위태위태했겠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마치 종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죠. 성적인 쾌락을 위한 도구로 주로 많이 그렇게 사용된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의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명령하였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대답을 하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다가오고 있는 어떤 장애물도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죠. 이 질문을 했더니 그들이 대답을 뭐라고 했습니까? 4절 말씀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죠. 이 대답은 성경에 근거한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몰라서 질문하신 것이 아니죠. 이 대답이 나올 줄 뻔히 알고 질문하신 겁니다.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구약시대에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어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 원래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죠.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조 질서 속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이끌어 오셔서 부부의 연을 맺어 주셨고 이 부부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즉 아담이나 하와도 그 누구도 이 부부를 끊을 수 없는 것이고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부 관계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쉽게 이혼을 했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영향이었죠. 그리고 가나안 문화의 영향이었습니다. 성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는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그대로 다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인을 우리와 똑같은 남성과 똑같은 존귀한 한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고 마치 노예와 같은 이와 같은 문화 속에서 물이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쉽게 아내와 더불어서 이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아내를 집에서 나가라 해놓고 잠시 후에 또 그 마음이 바뀌면은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와서 살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당한 여성은 쫓겨나도 재혼도 할 수 없고 전 남편에게 매여서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이혼 증서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동원을 하신 것이죠. 모세의 법이 반포가 된 이후에는 이 습관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 증서를 받은 여성은 남편에게서부터 완전하게 자유했다라고 하는 증서를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재혼하는 것도 쉬웠습니다. 무시당하고 있던 여성의 인권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혼 증서 하나를 가지고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한번 아내와 이혼을 하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나면은 다음번에는 그 아내를 다시 받을 수도 없고 그 아내는 남편에게서 완전히 자유해서 다른 남자에게 재혼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혼을 앞에 두고 남자들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이혼하면은 이제 다시금 회복하는 것은 정말로 힘이 들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너무나도 쉽게 이혼에 방치되어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혼을 그들이 쉽게 했겠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다시 말씀을 하면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을 왜 그렇게 이혼을 자주 밥 먹듯이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타락을 하면서 가정이 많이 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 보내라고 하셨는데 그 배경에는 이 사람들이 완악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악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하나님께서 대체하신 것이 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실수, 사람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서도 사람을 구해내시고 살려주시고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의 완악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 마음 속에 있어서 그 마음의 완악함 이 단어가 자주 사용된 성경의 사건들이 있는데요. 출애굽을 할 때에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열 번이나 큰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을 때에 바로에게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 그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하는 뜻이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반대로 나아가는 것을 완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열 번씩이나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었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장자 재앙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거절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마음을 자꾸만 두들기시죠. 그 길은 아니니 내려놓고 이 길로 가자.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거절하고 내 뜻대로 내 길대로 걸어가는 그것을 가리켜서 마음에 완악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열 번의 완악함 속에서 한 번만이라도 바로가 그의 마음을 굽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의 장자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아주 명확하게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를 행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저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실수한다 할지라도 깨닫고 다시금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뜻을 돌이키고 주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성도가 정말로 지혜로운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가 손해를 적게 보는 거죠. 바로처럼 열 번씩이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서 그렇게 나가다가는 마지막에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자세는 바로 무릎을 꿇고 아멘 말씀하시옵소서, 이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이혼할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이와 비슷한 사람의 심리가 작동을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나는 내 길을 걸어가겠다. 여기에 사람의 완악함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에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쉬운 것이 아니죠. 오죽했으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얼마나 힘든 것이 그것이면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겠습니까? 세 번이나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 생활, 가정 생활, 공동체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오래 참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견디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특징을 한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곧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벌써 내쳐버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우리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으시고 견디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인내가 사라졌습니다. 충동적으로 결정하고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경향이 너무나 심하죠. 사랑 결핍 증세가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 심령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3대 악처가 있죠. 그 세계 3대 악처 중에 첫 번째가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입니다. 한 번은 물론 저는 소크라테스의 삶을 쭉 이렇게 보면서 동조가 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무능하고 샌님과 같은 어떤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도 제자들을 가르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새벽녘이었습니다. 새벽녘에 집에 와서 문을 두들겼는데 아내 크산티페가 문을 열더니 소리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음속에 감정이 좋지 못한 감정이 있었겠죠. 소리를 지름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가 가만히 서 있으니까 집안에 들어가서 바가지에 물을 담아가지고 그 남편 소크라테스 머리 위에다가 바가지로 물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지인들이 소크라테스에게 그러죠. 아니,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살고 있냐고, 이혼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소크라테스가 그럽니다. 천둥이 치면은 비가 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럽니다. 아내가 천둥을 치고 물바가지를 부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다음 말이 또 글적입니다. 또 비가 오는 날이 있으면은 개이는 날이 금방 찾아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해서 소크라테스는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살았습니다. 제자 크세포논이라는 사람이 이 스승님의 아내를 보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보다 참기 어려운 여성은 찾아보기 힘들 거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만은 그래도 소크라테스는 끝까지 이혼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저는 소크라테스가 했던 그 모든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의 헛된 행동과 말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참고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도움을 요청을 하면은 우리가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기보다는 우리도 오랫동안 참으면서 또 견뎌내면서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아내도 변화가 되고 자신도 변화가 되고 사실은 그래서 가정이 조금 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회와는 조금 더 다른 사회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인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행복한 가정생활의 원리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가정생활의 그 첫 번째 원리는 떠남의 원리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창세기를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결혼을 하면은 남자는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여기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부모로부터 정신적인 독립과 경제적인 독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반드시 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가정의 장으로서 가장으로서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님으로부터 정신적인 독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왜 부모가 남자를 떠나야 합니까? 이제 아내와 더불어서 한 가정을 이루면서 그 가정은 또 다른 독립된 가정이기 때문에 어디에 예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속이 되는 순간 그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과 함께 모든 것을 의논을 하고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부모에게서는 조언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결정은 가장이 내리는 겁니다. 결정은 돕는 배필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내에게 동조를 해주면서 거기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느 학원을 우리 아이를 어느 학원에 보내면 좋을까? 그러면은 아내가 모든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이러하니까 A 학원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내가 돕는 배필로서 이야기를 해주면은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하면은 남편의 권위도 세워주는 것이고 자녀들 앞에서도 어머니가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죠. 최종적인 결정은 남편이 내리지만 그 남편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돕는 배필, 즉 아내인 것이죠.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면은 남편이 쪼르르 부모님에게 달려가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를 정신적으로 떠나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와 더불어서 의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녀도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모를 떠나야 하고 그리고 부모도 아쉽지만은 지금까지 해왔던 자녀와의 그 관계를 잠시 내려놓고 자녀를 떠나보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문제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시댁과 친정은 언제든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녀들 가족이 오면은 늘 환영을 해 주어야 되지만은 이 가정이 이 가정의 종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결혼을 하면은 반드시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서 돕는 배필과 더불어서 의논을 하고 돕는 배필과 더불어서 가정을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는 8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 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몸의 원리입니다. 이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결혼 생활에 들어가면 아내와 남편 두 사람이 처음에 만나죠. 가정을 이루게 되면 성경 말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둘은 이제 한 몸이다. 근데 히브리어로 이 한 몸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얇은 종이 두 장을 아교로, 이 아교는 본드를 말합니다. 풀이 아니라 본드를 가지고 딱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딱 붙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이에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는 아무도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딱 두 사람만 있을 뿐이지 그 사이에 부모님도 자녀도 친구도 그 어떤 것도 이 속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곧 두 사람 사이에는 아내와 남편 두 사람 사이에 제일 소중한 사람은 내 배우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사람은 부모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내 배우자다. 이 관계가 만약에 깨어진다고 하면 위로 부모와의 관계도 깨어지고 아래로 자녀와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와서는 아내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아기만 가슴에 안고 룰루랄라 하고 있으면 아내의 마음은 상하게 되어 있고 조금씩 조금씩 뭔가가 이 안에 금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남편이 퇴근에 들어왔을 때 아내와 남편이 서로 마주잡고 꼭 끼안는다면은 그렇다면은 두 사람 사이에는 아기도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은 이 부부를 정말 건강한 부부죠. 부부를 통해서 자녀도 건강하고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도 건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제일 소중한 사람은 아내가 되어야 하고 아내에게 제일 소중한 사람은 남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교육을 할 때에 두 사람을 앉혀놓고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이 질문이죠. 결혼을 하고 나면은 남편이 소중합니까? 아니면은 친정 어머니가 소중합니까? 이 질문을 반드시 던지셔야 합니다. 이 질문 던지지 않고 그냥 살짝 넘고 지나가 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남자에게도 질문을 던지죠. 결혼을 하고 나면은 아내가 소중합니까? 아니면은 어머니가 소중합니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도 가정 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면은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혼이 합법화될 수 있는 상황이 몇 개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배우자의 부정입니다. 배우자가 한 번 부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될 때에 그때에는 이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 하나는 불신 배우자가 아내가 너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당신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난 당신과 더불어 살 수 없다라고 이혼을 요구한다면 쉽게 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이혼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인정은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몇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나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들, 남편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아내의 성격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도무지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루즈벨트죠.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했던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네, 이분은 부인이 참으로 훌륭한 분입니다. 엘레나라고 하는 이 부인은 남편과 더불어 결혼하러 왔을 때에 루즈벨트가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살면서 자녀 여섯을 낳아서 키웠는데 자녀를 키우다가 그 중에 한 명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냈습니다. 참 자녀 여섯 명을 데리고 가난한 집에서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루즈벨트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점점 줄어들고 마르더니 절기 시작을 하고 마침내 남편이 휠체어를 타야만 했습니다. 아내의 손길이 아니면은 많은 일들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이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이들은 여섯 명이 막 엄마를 찾고 있고 남편은 휠체어를 타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친척이 가까운 친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엘레나야, 지금 이 지경이 되었는데 네가 살 수 있겠느냐? 네 인생도 있는데 네 인생을 이렇게 다 허비해서 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이혼을 하자. 언제까지 식구들 뒤치다꺼리만 하다가 그렇게 죽을래? 그러면서 이혼을 종용을 했을 때에 엘레나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죠. 제가 사랑하는 것은 남편의 다리가 아닙니다. 저는 남편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다리 때문에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다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저의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조건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죠. 결혼 생활은 그와 같은 좋지 못한 환경, 여건, 이와 같은 것을 뛰어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약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초반에 사람들이 왜 이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혼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이 완악함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이 완악함의 반대는 부드러움이죠. 놀랍게도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내어 쫓고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것이고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설령 저것이 내 삶에 찔림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고 받으면서 비록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부드러운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고 그 마음이 옥토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가정을 성경 말씀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죠. 내가 많이 부족하고 또 그동안에 실수도 많이 했고 서로 감정도 많이 골이 깊어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좋은 가정을 잘 이뤄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가정의 천국 이루는 거 뭐 저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 쪽에서부터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남쪽으로 점점 내려오고 계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모든 사건들을 다 짊어지시고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그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것, 부부관계 사이에 아픈 것,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픈 것, 여러 가지 수많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다 짊어지시고 지금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정점이 바로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가정에 피할 수 없는 역경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부부 사이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 아픔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발자취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다가 보면은 십자가 앞에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의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으시고 십자가 생각을 하면서 주님 제가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엎드렸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 주신 주님,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안에 다시금 찾아오신 예수님, 그 안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는 그런 위기는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피와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가정을 충분히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가정, 그 문제 앞에 좌절하고 있는 분들은 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하시면서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을 시키고 천국으로 만들어가기에 넉넉한 장소가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공급을 하실 겁니다. 어떤 아픔도 회복을 시켜주실 겁니다. 지금 감당하기 힘든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지금 당장 여러분 앞에 놓여지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회복을 시키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켜나가시고 아름다운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